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에스더서와 만나겠는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 되네요. 에스더 성경으로는요. 자, 3장 10절 말씀부터 오늘 보죠.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제 크세르섹스는 자기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반지를 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인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그 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음으로써 왕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명령은 그 나라의 법률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크세르세스는 너무 경솔하게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꼭 없애야 한다면 그 뒷일은 자네가 처리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크세르세스는 인간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와 싸우느라고 왕국의 재물을 소비했어요.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요즘의 역사가들의 표현을 보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뭐 독재가들의, 이 독재자들의 뭐 시원 실상이니까요. 11절로 13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러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이러한 칙령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로 본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은 인도의 초생딸 지역, 그런 쭉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데는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법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컸었는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유럽과 소아시아의 일부, 애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영토였으니까요. 뭐 그리고 그 안에는 최소한 127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뭐 제국이죠, 제국. 또 각 도마다 방언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사실을 염두에 보면 이 법이 반포되는데, 뭐 법을 만드는 데는 뭐 저기 있겠지만 반포되고 실용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번역을 하였고 그 법을 여러 장에 복사했을 겁니다. 온 나라에 반포할 충분한 복사물이 만들어지자 낙타와 나귀를 이용해서 사자들을 보냈겠지요. 하루 날짜를 잡아서 유대인들은 모두 죽였을 겁니다. 이 법은 반유대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러한 칙령이 반포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본소에 서두에서 한번 만들어진 법은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 또 다른 법이 나오기까지 이 법은 취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당시 수도였죠. 수산은요. 혼란에 빠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니까요. 왜이처럼 강경한 조치로 그들을 멸절시켜야만 했을 것일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들과는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민의 거민들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렉세르스가 왜 이러한 칙령을 반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 늦게까지 궁전에는 기사들이 그들의 명령을 전달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 나라가 넓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달려서 일을 했을 거예요. 이 기사들이 이제 법이 된 새로운 칙령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은 남쪽으로, 한편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사방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달렸겠죠.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읽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계속 달렸고 또 붙이고 또 달렸어요. 그러니 말들도 지쳤어요. 그래도 또 지치면 또 새로운 말을 바꿔 타고 또 달렸겠죠. 온 나라의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퍼졌던 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도록 서둘렀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러웠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어요. 왕과 늙은 하만은 함께 앉아 그날 밤 칵테일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왕은 그 칙령이 바로 왕후의 목숨을 빼앗으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유대주의는 끔찍한 일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는 혹독한 바로의 압제 아래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던 애굽의 벽돌 굽는 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커다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역사였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그들이 바사에서 어떻게 지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로마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히틀러에게는 약 600만 명이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유대주의가 나타난 이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배후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고요. 둘째 이유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유란 유대인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그러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움받은 초자연적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사단은 성경을 전달해 주었어요. 사단은 그들이 성경을 보존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구원이, 그곳으로부터 성경이,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종종 유대인들을 향하여 격한 분노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법률이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왕후 와스디를 추방해 버린 법을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법도 변경될 수 없었다고요. 왕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었고요. 유대인을 변절시키라는 법을 왕이 서명했으니까요. 이제 그 법은 메대와 바사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칙령이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지금 준비해 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술잔치가 벌어지는 이방 궁전을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왕후가 추방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능력 있는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쭐 수가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 바로 옆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잖아요.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간섭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그 법안에 서명할 때 자기가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법령이 나사렛의 한 처녀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첫 아기를 분만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갓난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가이사는 마리아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흘 바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 가도록 명령하는 그 법 있잖아요. 그 법에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통해서 그 서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수에로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그림자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장을 보실까요? 주제는 이때를 위하여인데요. 이제 무서운 칙령이 왕국의 구석구석에 전달되게 됩니다. 모르드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개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썼습니다. 모르드개는 그 칙령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바사 왕국에 대략 1,5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불필요한 끔찍한 사륙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관리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온 민족이 멸절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왕의 조명의 각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금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기도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함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과 뜻하심 앞에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함에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기도하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는 일, 그리고 커다란 통곡 등 애통을 나타내는 의식은 지금 철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칙령이 아수에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크세르세르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서나 다니엘서에 의하면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경될 수 없다고 이제 우리 찬송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수에로 자신도 이제 다시 그 아름다운 황후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 자신도 법이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왕도 고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죽음의 칙령이 온 나라에 전달되자 유대인들은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도 죄에 대한 자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책임이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성도들은 예,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그의 생활 가운데 죄에 대한 자각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도 적은 것을 우리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죄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죄송하지만 주님을 위한 감사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았고요. 우리가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 흘렸던 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그 칙령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썼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변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드개는 뭐 재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는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그 칙령의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4절을 보실까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안전한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행동을 보고 당황했던 것이죠. 모르드개는 안에서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기에게 한 볼의 초운 옷을 보냈죠. 그 옷은 아주 훌륭하고 아마 번쩍이는 값싼 옷이었을 거예요. 요즘 지금으로 하면 뭐 명품이었겠죠. 아마 밝은 빛의 그런 옷이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색깔과 새로운 옷들이 왕의 명령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기에는 그 옷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용이 있습니다. 종교의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한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는요. 사람들은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지르는 옷을 입어서요.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죄의 실체로부터 자신들을 숨겨줄 수 있는 옷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개선의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죄란 단지 실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 강단이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 면에서 서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요. 더 얌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싱거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정도, 그 다음에 윤리도덕이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더 주의 복음 가운데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죄악된 본성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신뢰해야만,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육,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걸 가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죠? 4장 5절 보실까요?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기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에스더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드기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있는지, 왜 내가 보내준 새 옷을 입지 않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6절 보세요.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기에게 이르니, 이제 에스더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의 사자를 보냈던 거겠죠.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게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기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이제 모르드기는 에스더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 이유를 네가 잘 몰랐던 것을 내가 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드기는 에스더가 친히 읽어볼 수 있도록 아마 그 칙령의 사본을 사자를 통해서 보냈겠죠. 나를 성령에게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치지 않고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이렇게 원치 않았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개는 철저하게 이 에스더가 이것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아주 그래서 그 글을 딱 읽어보았을 때 에스더는 아,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10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이제 그 자기의 그 칙령을 다 알고 모르드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